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세상. 네, 유튜브를 보는 세상 시간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큰 관심 받고 있는 소식과 영상들로 찾아왔습니다.
네, 오늘 그 시간이군요.
네, 벌써 11월이잖아요.
네. 네.
이제 2020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게요.
그런데 남은 이 두 달이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시간으로 11월 3일이 미국 대선이었죠.
네.
네, 또 한국에서는 12월 3일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날이거든요.
네. 네, 그렇네요. 11월 3일은 4년마다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또 한 달 뒤에는 한국, 남한의 수험생들의 수능시험이 있네요.
네.
둘 다 한 표 한 표 정말 한 문제 한 문제가 중요한 날들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1월, 12월은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라고들 하지만 새로운 내년을 결정할 아주 중요한 날들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영상은요. 미국 대선과 관련된 영상이에요. 이 미국 대선은 사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초집중하는 사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각국의 정치, 또 외교, 경제까지 정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일 텐데요.
네.
이미 몇 달 전부터 한국 뉴스에서도 중요한 소식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나 또 올해는 코로나19와 겹치면서 제대로 선거 유세 진행될까 싶기도 했잖아요.
네.
올해도 대규모 유세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코로나에 확진되기도 했었는데 다행히 또 회복하시고 네, 그렇게 됐네요. 참 이게 미국 국민들도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고 하죠.
맞아요.
네.
이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가 한국 시간으로 10월 28일 기준 7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4년 전 선거 때 유권자의 절반 이상에 투표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한국에서도 미국 대선의 후보자 유세 현장이라든지 또 여론조사 결과 같은 내용이 정말 자주 보도됐거든요.
네.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미국 선거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또 새삼 놀랍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부터 이 미국 대선은 지상 최대 정치쇼다. 뭐 쩐의 전쟁이다.
맞습니다.
네, 이런 수식어가 막 붙기도 했었는데요.
네.
엄청난 규모의 선거 자금이 선거에 투입된다고 전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이번 선거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네. 이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46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 가장 비싼 선거가 될 거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어요.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 많은 돈이 다 어디서 날까 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걸까 너무 궁금했는데
궁금하네요.
이
네.
한국의 선거와 비교를 해도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잖아요.
네.
이 궁금증을 풀어줄 영상이 채널 비디오 머그에 올라와서 4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짧게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선거 자금을 누가 내는가? 개인 자격으로 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비디오 머그 팀에서 우리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자라고 해서 우리 팀으로 돈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이나 조직이 돈을 내고 싶을 때 그 이름으로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하는데 뭐 세한 씨 만 원 내세요, 뭐 이혜미 기자 2만 원 내세요 이런 식으로 비디오 머그 팀이 각각 그냥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비디오 머그 팩이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팩은 각 후보에게 5천 달러까지 돈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비디오 머그 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싶은데 5천 달러가 뭐야. 그러니까 5천 달러가 너무 작다라고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슈퍼팩을 만들어서 원하는 만큼 돈을 모아서 이제 돈을 쓸 수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은 그 슈퍼팩은 직접 우리가 계좌에 찍어줄 수는 없어요. 대신에 TV 광고를 사서 무제한으로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정치 후원금이 이제 취미인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영상은 채널 비디오 머그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3부작 중 일부 작전의 전쟁 편입니다.
네.
듣고 오신 부분은 과연 그 많은 돈을 누가 되는가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기업이나 조직이 돈을 얼마만큼 걷어서 이제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팩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제한 없이 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슈퍼팩이라는 개념이 있대요. 여기서부터가 저희는 벌써 생소하죠.
네.
저는 팩이라고는 얼굴에 붙이는 미얀막밖에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팩과 슈퍼팩의 차이점은 팩은 $5,000까지 후원금을 후보자에게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거고 슈퍼팩은 후원금에 제한이 없이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뭐 돈이라는 그런 설명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맞는 건가요?
슈퍼팩은 제한은 없지만 후보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할 수는 없는 그런 걸 말해요.
네.
네, 대신에 이제 텔레비전 광고를 사서 무제한으로 돈을 쓴다는 건데요.
네.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 나는 어떤 후보다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광고를 하려면 엄청난 액수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후원자들이 대신 해주는 거죠.
아.
정치 후원금을 내는 게 취미인 부자들은 다른 기업을 굳이 거치지 않고 아예 자기 돈으로 팩을 만들어서 직접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돈을 내는 게 취미로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진짜 나도 이렇게 돈 내는 걸 한번 취미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아, 부럽네요.
자, 근데 이렇게 무제한으로 뭐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네.
사실 요즘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이렇게 직접 찾아가고 대규모 유세를 벌이는 이런 방식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선거 자금도 생각에 따르면 훨씬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선거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네요.
영상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선거 자금의 절반 이상이 원래 텔레비전 광고라든지 인터넷 소통망 광고 또 유튜브 광고에 사용이 된대요.
네.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홍보 방식이잖아요.
네.
이 방식이 코로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자금이 줄지 않은 거죠.
아, 광고 방식이 좀 달라졌군요.
네. 이번 선거를 쩐의 전쟁이라고 자꾸 칭하는데 대체 이번 선거에 얼마나 들었길래 계속 역대급이라고 말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그게 중요하죠.
네.
각 후보 측에서 얼마를 모았는지 보고를 합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5 빌리언, 1조 7천억 원 정도를 모았고요.
네.
바이든 후보는 1조 5천억 원 정도를 모았다고 해요. 그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 선거 캠프에서 합쳐서 3조 원이 넘는 비용이 쓰였는데 는데 이번엔
네.
그걸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던 거죠.
네. 야, 이번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도 역대급이긴 하지만
네.
지난번 선거도 3조 원 넘는 비용이 쓰였다고 하면은 이것도 천문학적인 규모예요.
맞습니다.
네.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또 생각이 나요. 그 많은 돈에서 그런 광고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대체 나머지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저한테도 좀 줄 수 없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국이랑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이 미국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시차가 4개가 있을 정도로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에서 다음날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로 날아가서 유세를 해야 한다.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할 때마다 선거 홍보단의 직원들을 다 데리고 다녀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네.
또 한국에는 공식 선거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대선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음 대선을 위한 유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4년 내내?
맞아요. 4년 내내 대통령 후보 홍보를 하는 거니까 한국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런 차이가 있군요.
그렇군요. 네. 와,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돈을 주고 받듯이.
당선된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겠어요.
이게 마치 네. 북한에서 얘기하는 그 이어 달리기, 개주몽 달리기랑 되게 유사하네요.
맞아요.
네.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유세 기간이라고 하니까 왜 지상 최대의 정치쇼라고는 수식어가 붙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막연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규모를 포함해서 또 연예인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든지 또 대규모 인원이 선거 홍보단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까지 많이 다르잖아요.
네.
크게는 대통령 선거지만 그 안에는 각 나라의 문화 차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분위기까지 찾아볼 수 있는 큰 행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앞에서 미국 대선 3부작 중 1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다른 영상도 또 있다는 거죠?
네. 복잡한 선거제도를 짧게 총정리해주는 영상 두 편이 더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는 끝났지만 당장 오늘부터가 또 새로운 대선 기간이잖아요.
네.
다음 대선을 더 잘 이해하고 지켜보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앞에서 12월에는 한국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
이번 수능시험은 마스크는 필수고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하고 치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다 방역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올 초만 해도 이랬는데 수능 때까지 코로나가 이어지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수능 시험장 모습까지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정 자체도 원래는 11월인데 개학이 연기되면서 미뤄진 거잖아요.
네.
수험생들 고민이 참 오래 클 것 같은데 한국에는 수능 점수로만 대학을 가는 정시 말고 면접이나 실기시험을 통해서 입학하는 수시 전형도 있죠.
네.
이 학생들한테도 요즘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채널 MBC 뉴스의 영상 조금 들려드릴게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누구보다 마음을 졸이고 있을 텐데요. 특히 수시 전형을 진행해야 하는 대학들은 화상 면접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역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 한 수험생이 대형 TV 앞에 서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옆 강의실 TV 모니터로 중계되고 면접관들은 이 모니터를 통해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확실하게 해서 아이들 심리적으로 조금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아예 학교로 부르지 않고 동영상으로 면접을 보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한 뒤 수험생이 답변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면 면접관들이 평가를 하는 비대면 면접 방식입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할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학생들이 준비해서 저희는 그걸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을 봐야 하는 예체능학과에선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외에 있는 별도 대기 장소에서 머무르다 3중의 발열 확인을 거치고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면접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야... 이제는 입사 면접을 넘어서 대학 시험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거군요.
네. 지금 대학들이 전에 없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비대면 면접을 보고 있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학생이 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자기소개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면 옆 강의실의 그 장면이 생중계되는 거죠.
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화면으로 그걸 보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진행이 되는 게 다행이면서도 또 학생들은 준비한 걸 100% 다 보여주지 못해서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심사위원을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을.
그렇죠.
이게 카메라에서 사람을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그 분위기와 느낌이 완전 다른데
네.
좀 그거를 하지 못해서
네.
만약에 제가 고3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떨어졌다고 만약에 면접 떨어졌으면은 네. 상당히 원망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 수시 전형은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면접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겠죠?
네. 수시 전형으로 6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한 학생이 여러 학교 면접을 보러 돌아다닐 텐데 만에 하나라도 방역이 뚫리면 상상도 못한 수의 학교로 퍼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중, 3중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시 전형에 지원하고도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네.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방역으로 달라진 방식을 신경 쓰느라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전국에서 모이는 학생들이랑 같은 공간에 섞이는 것 자체로도 부담감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혼란한 시국이 지나온 코로나 세대 수험생들은 앞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로와 또 격려를 보냅니다.
네.
네.
수능이 가까워질 때 관련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올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하루 만에 87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예능 하나 소개할게요. 한창 그 예전에 한국에서 노래 부르거나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든지 오페라를 하는 그런 예능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살아남은 예능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겠어요?
혹시 히든싱어 아닌가요?
맞아요.
상당히 좋아하시네. 네. 이 프로그램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너무 바로 맞추셔가지고. 네. 말씀하신 히든싱어는 한국 대표 가수와 그 가수의 모창 도전자들이 나와서 노래 대결을 펼치는 JTBC의 프로그램이죠. 네. 여기에 얼마 전에 그 노래 벚꽃 엔딩으로 유명한 가수 장범준 씨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모창 능력자들이 너무 똑같았어요.
와, 어느 정도길래?
정말 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혼돈과 충격의 무대로 87만의 조회수를 모았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는 총 5명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다가가는 집 근처에서 괜히 핸드폰만 만지는 거야. 한번 연락해볼까 용기 내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아쉬운 거야. 걷다가 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 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제가 느꼈을 때는 1번부터 4번까지는 장범준 톤을 찾아가기 위한 작은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이야, 정훈 씨가 다섯 명이 불렀다고 말을 안 했으면 저는 그냥 한 분이 부른 노래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동시에 그 다섯 명이 동시에 이렇게 부르는 것도 너무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송은희 씨가 누가 진짜 장범준 씨인지 나름대로 추리를 해나간 거잖아요.
네.
야, 이거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수 또 모창 도전자가 섞인 채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연예인들이 맞춰나가는 방식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가수가 모창 도전자로 생각이 돼서 가장 많은 표를 받으면 그 라운드에서 탈락하거든요. 장범준 씨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나요?
2라운드에서 탈락하셨습니다.
야. 본인이 탈락했어요? 본인 노래에서?
모창 능력자에게 이게 패배했군요.
맞아요.
와. 장난이다.
그 장범준 씨 목소리가 워낙 독특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매니아층도 두터워서 저는 오히려 너무 쉽게 찾지 않을까 그걸 걱정했거든요.
네.
그런데 다섯 명이 같이 부르는데 그냥 한 사람이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아까 영상에서 송은희 씨가 추리를 했잖아요.
네.
틀리셨어요. 이분이 5번에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3번에서 장범준 씨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모창 도전자분들이 장범준 씨를 정말 좋아하는 찐팬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도 도전자 경쟁률이 또 엄청났다면서요.
네. 여기에 나온 모창 도전자들은 무려 37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출연했습니다.
야, 예능조차 나오는데 이렇게 엄청난 경쟁률이 필요하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더 맞추기 어려웠던 거죠.
네.
이렇게 장범준 씨는 2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지만 히든싱어 장범준 편은 레전드로 남았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렇게 음악 예능으로 오래가는 프로그램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드물어요.
이게 아마 처음 시작했던 그 시즌 1이 2012년에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2012년 12월에 가수 박정현 씨 편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이후에 한국 최고 인기 가수들은 전부 출연했다고 해도 과하지가 않은데 이제 장범준 씨 다음 가수 이소라 씨를 마지막으로 시즌 6가 끝난다고 합니다.
네.
매회마다 정말 유튜브에서도 항상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큰 사랑받은 가수만큼이나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참 놀랍고 신선했어요.
맞아요.
이러면 분위기상 시즌 7까지 또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럼 시즌 7이 시작할 때 제가 또 살짝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시즌 7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모창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보면은 그 어떤 박스, 그러니까 부스 안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네.
한 명씩 부스 안에서 노래를 하기 때문에
네.
비대면으로
충분히 노래들이 가능하기 오래 갈 때문에 수 있는.
코로나19가 와도 네. 이 프로그램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끝없이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의 대선 제도와 한국의 비대면 입시 전형, 또 히든싱어 장범준 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좋은 채널 소개로 찾아올게요.
네, 자, 그럼 정은 씨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장범준이 부릅니다. 잠이 오질 않네요.